빌립보서 1장 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는 형식으로 제가 1절 읽고 성도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그래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 1장 첫 부분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유롭게 갇힌 자. 성도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번년이라는 사람 아시죠? 존 번년. 워낙 유명하고 책도 유명하고. 이분이 25세에서부터 원래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땜질 같은 거 했었던 분이라고 해요. 웰딩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했던 분인데 25세 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져서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개혁파가 주도하던 정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신도로서 5년 동안 이제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1660년에 왕정에 들어서면서 찰스 2세가 명령을 내려서 인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설교를 하지 못한다. 설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가 받지 못한 사람이 계속 설교를 하면 형벌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존 번년은 전도와 설교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고 결국 1661년 1월에 체포가 되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설교 금지를 명령을 따르라 그 얘기를 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불복합니다. 거기에 계속 불복해서 12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풀어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불복해서 그의 아내는 재판장과 관리들을 찾아다니며 이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갇힌 상태였지만 그는 12년 동안 그 베드폴드 감옥에 있으면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그는 작은 감옥방 안에 있었는데 그 감옥방 안에는 이렇게 철창이 있는 작은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 창을 통해서 보면은 반대쪽에 돌 벽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문 돌벽만 보이지만 그 앞쪽으로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창문에다 얼굴을 딱 대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창사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그 소망의 약속에 대한 그 설교를 지나다니면서 들었던 것이죠. 그는 또한 감옥 안에서 의자 다리를 딱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탁 잘라갖고 피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찬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672년 1월에 그 베드포드의 성도들은 존 번년을 담임 목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도 하지도 않고 3월에 출옥을 하고 5월에 이제 설교 자격증을 그래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포드 교회를 회중 집회 장소로 허가를 얻게 되고, 그래서 번년은 설교가이면서 집필가이면서 전도자이면서 목회자로 그렇게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60여 권의 책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그의 설교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고 회개하게 하여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옥스포드 대학은 유럽에서 제일 가는 대학이었죠. 제일 가는 대학 중에 하나였죠. 그 당시에. 이 대학교의 크라이스트 처치의 학장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찰스 2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처럼 그렇게 많이 배운 학자가, 그 학장이 이 공부도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었던 그 땜쟁이 출신 존 번연의 설교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황제이시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 땜쟁이 존 번연처럼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을 다 버리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번년을 그렇게 가두어 놓았던 감옥은 그의 영적인 활동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전번년과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빌립보를 향한 편지를 이 옥중에서 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업가였던 리디아의 여인의 구원이 있었고, 간수와 죄수들의 구원이 또한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서신에만 기쁨이라는 관계된 단어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번이 넘게 나와요. 빌립보서는 옥중에 갇힌 채로 쓰여진 서신서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쁨의 서신을 썼었던 것이죠. 행복.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을 둘러싼 인간적 환경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소위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감정적인 느낌, 그 감정의 느낌의 행복을 말하지 않았고, 도리어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대체될 수도 없는, 그렇게 세상이라는 것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에 대한 서신을 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런지 오늘 말씀 이 첫 구절을 통해서, 여섯 구절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는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우선 오늘 첫 인사부터 그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유함, 갇힌 자지만 자유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첫 구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첫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루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 properly someone who belongs to another, 그리고 a bond slave without any ownership right of their own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시 얘기하면 완전히 종속된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Bond slave 라고 얘기하는 완전히 종속된 노예. 이것은요, 죽음으로만 해방되는 강력한 주종관계의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쓰임에서, 일반적인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단어 자체는 상당히 모욕적인 단어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완전한 종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자기를 사신, 즉 자신을 구속하여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서, 돈 주고 산 것처럼 사서 여러분에게 놓인 죄값을 스스로 치르고 자신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값을 완전히 치르고 종을 샀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인 삼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종이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단순한 그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의 그 종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셔서 우리는 법적으로도 그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bond slave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종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기쁨을 느꼈습니다. 주님 안에서 종으로서 종속되어서 갇혀있지만 그 종의 신분은 나를 옥매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자유로움, 자유의 갇힘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느끼고 그 자유함을 만끽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루요스라는 번드 슬레이브라는 단어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약에서는 가장 높은 존귀한 의미의 그 표현으로 쓰입니다.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따르는 자가 된다는 가장 존귀한 높은 그런 단어로 쓰이게 되니 정말 구원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종인데 자유롭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침례교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구세주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내 몸도, 내 혼도, 내 영도 영원히 그분께 드렸습니다. 나는 나의 재능도, 내 힘도, 내 눈도, 내 귀도, 내 모든 인간됨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만약 내 몸에 그분의 것이 아닌 단지 피 한 방울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빼버리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것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안에 내 것을 빼고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나는 갇힌 자가 아닌 더욱 자유한 자가 됨을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 자유한 자가 됨을 이해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성도라는 단어에서 바울의 자유함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중간에서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로는 saints입니다. saints. 그렇죠?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이렇게 얘기합니다. saints. 성인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누구를 성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얘기하면 간디, 마더 테레사, 어거스틴 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어의 하기오스라는 뜻은 set apart ones, 뭔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성인들 saint, 성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구원받을 때를 생각할 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심지어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죄에서 사망해서 그 사망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우리를 심지어는 성인이라고까지 칭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감사함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의 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알수록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의 깊음을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깊은 죄에서 심지어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성인이란 단어는 해방과 자유함과 우리는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합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being a saint, 성인이 되는 것 하고 being saintly, 성인처럼 되는 것, 성인답게 사는 것,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은 위치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인답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구원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의 변화가 되며 성인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위치가 변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의의를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시작했으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성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인이기에 성인 세인트가 되었기에 성인답게 살도록 권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성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일한다면 그것은 행위에 갇힌 자가 되겠지만 우리가 성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성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성인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성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자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성인이 된다면 그 얼마나 그 행위 안에 갇힌 내가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제임스, 너 아빠가 목사님인 거 알지? 네. 모든 사람이 왜 이 아빠 나를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지 아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건 아마도 아빠를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겠죠?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것이지만 성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절제와 훈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혼합하여 구원과 구원 후의 성화 과정을 섞어놓는다면 구원을 행위와 섞게 되는 오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니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긴 이야기니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에서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자유로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주로 무엇을 했을까요? 발 묶여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이 묶여있기도 할 수도 있겠고 감옥 안에 이렇게 갇혀있어요. 뭐 지금처럼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갇혀있으면 뭐 할까요? 할 게 참 없죠. 참 없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생각하죠. 생각. 생각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많이 생각하겠죠. 사도 바울이 지내온 자신의 일생도 생각해보고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또 생각나면 또 그 사람들의 필요가 생각나고 그럼 또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생각하다가 여행 중에 만났던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65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를 보내신 후에 혼자 남게 되어 하루 종일 집에 계십니다. 그러니 뭐 합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9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도 이제 오래 살아야 5년도 안 남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 여러 가지로 삶이 허무해지고 더덥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분명한 것은 제가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은 것이 맞지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없으니 그 단계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죠. 그러면서 저에게 삶이 너무 허무해서 눈물이 자꾸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가 건강이 150살까지 사신다고 해서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허무할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졌던 솔로몬도 그의 글에서 인생은 그렇게도 허무하다고 썼으니 일반인인 어머니와 저는 당연히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집과 직장과 어머니 하나밖에 모르던 진정 순수하셨던 아버지와 결혼하고 65년 그렇게 잘 사시고 가정 문제 한 번도 없이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속썩이지도 않았던 자녀들 많은 손주들 젊으셨을 때 그래도 여행도 많이 다니셨고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부족하지도 않았고 그런 삶들 잘 생각해보면 어머니, 어머니 인생 성공한 거 아닌가요?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머니 생에 큰 은혜를 많이 주지 않았나요? 잘 생각해보면 참 복많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잠시 생각을 하셨다가 그래, 참 받은 것도 많고 복 많은 삶이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숨이 붙어있다면 오늘 하루 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고 5년 뒤에 일어날 알지도 못하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간 복을 세워보시고 그날 하루를 감사하게 사세요. 어머니, 그런 대화를 하고 나니 어머니의 마음이 금방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복많은 인생입니다. 특히 이 교회에 나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이라면 이미 복받으신 것 아닙니까? 생각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곰곰이 생각할 때 주님의 주신 복으로 감사가 있다면 그 삶은 갇힌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열린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갇힌 자였지만 그의 생각은 감옥을 넘어서 저 멀리 빌립보로 날아갔고 그 빌립보의 성도들로 인해 기쁘고 주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생각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어디에 갇혀있건 우리의 생각은 그 갇힘 위로 날아가 우리 인생의 감사함을 생각할 수 있으니 이 감사함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넷째로 저는 복음 안에서 교제라는 표현에서 사도 바울의 자유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5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얼마 전 그렇게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고 저희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지인들이 그리고 형제들의 지인들이 많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아는 사람들과 지인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장례식 같은 경우가 참 쓸쓸하고 외롭게 됩니다. 다른 옆방을 보고 우리 방을 봐서 우리 방에 사람이 없으면 쓸쓸해지죠. 초라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멀리 타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그 교제권이 작고 아는 사람도 참 적고 그렇습니다. 가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 누가 올 사람이 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물론 이곳의 장례 문화도 다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어쨌든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것도 기쁘게 간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안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간구하는 이유, 기쁨이 있는 이유가 너희를 안 그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 간의 교제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것보다도요, 복음을 받아들인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실 잘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잘남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서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의 의인은 나는 누더기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저 자격 없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한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잘난 것이 없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서로서로. 누가 보면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조금 더 믿음이 좀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나보다 건강한 것 같고 나보다 조금 더 자녀가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도 그 사람이 잘나서 된 게 아닌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잘난 것이 다 거두어지니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잘남이 올라오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혹시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가 느껴지면 나는 왜 교제가 잘 안 되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교만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이러한 허물없는 서로의 잘남이 거두어진 그러한 교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땅에서 바라볼 때 건물은 높고 산이 아무리 높고 이렇게 높아 보여도 우리가 비행기 위에서 가다가 밑에를 내려보면 모두 다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나도 하나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두 평범합니다.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만약 이러한 허물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런 교제가 있다면 우리는 교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 교제의 충만함과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저는 확신이라는 단어에서 사도 바울의 자유함을 봅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으나 자유로웠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현재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무엇을 확신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확신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 부부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워이기도 했는데 공사가 있어서 여러 차례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고 병목 현상이 있고 지체되고 또 가다가 지체되고 정말 이 지겨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는 곳에 이런 푯말이 있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s for your patience. 공사 끝입니다.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이죠. 그 목사님 사모님은 그 푯말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명에 딱 어울릴 것 같네요. 이 말이. 사실 우리 인생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공사 구간이 반복되어 있고 돌아가는 일도 있고 병목 현상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에서 분명한 것은 그 끝이 있는 것이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인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냥 그냥 인내가 아니라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확신 속에 있는 인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종국의 end of construction에 도달합니다. 그때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 많았다. 인내하며 나를 믿고 삶을 그렇게 잘 살았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많은 약속을 그 공사의 끝에 놓아두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그 약속이 그러하고, 우리가 거할 곳이 마련, 거할 곳을 마련하신다라는 것, 그 거할 곳에 대한 약속도 그러하고, 우리가 부활하여 새 몸을 입는 것도 그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그러하고,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그러하고, 시기와 미움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는 것도 그러하고, 사탄이 없는 그런 세상이 그러하고,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그러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왕국이 있다라는 것도 그러하고, 정말 너무도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공사의 끝에 만끽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공사 구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를 주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확신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 속에서 비록 몸으로는 갇힌 자 되었지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신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삶이 내 삶이 왜 이런가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갇힌 자 되었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함을 그 안에서 누리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었기에, 종이기에, 성인이기에, 기억할 때마다 생각나는 감사가 있기에, 복음 안에 겸손의 교제가 있기에, 그리고 주님의 약속 안에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큰 자유를 그 상황 속에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올가매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둬놓는 그 어떤 억압도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만끽하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